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말씀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그 주일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씨를 뿌려주시고 그리고 이 씨가 저희들의 마음판 마음판이 옥토가 되어서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영들 다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다 쫓아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사 정말 주님과 가까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가는 겸손한 우리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천군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말씀 속에서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서로 말씀 전하거나 또 말씀을 받는 자들이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높이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 그리스도의 참 신부인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인가 하는 이런 그 교제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한 번도 신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깊은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를 그 남편과 아내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무척 큰데 이 비밀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섬기고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라고 여러 군데에서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누가 과연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그 리뷰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다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열처녀의 비유죠. 그렇죠?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교회가 전부 다 그 안에 처녀로들 다 모였는데 그중에 예수님 앞에 들어간 사람들이 성경에는 50대 50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뒤에 남겨진 그 교인들이 엄청 많다 하는 것도 저희가 같이 또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요?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그다음에 리브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에셀은 바로 성령이시고 그다음에 리브가는 신부의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 성령과 신부에 대해서 이것을 쭉 우리가 조명을 해 봤는데 특별히 그 리브가가 이제 그 엘리에셀이 멀리서 사막을 걸어서 낙타를 열 피를 데리고 그리고 와서 이제 자기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혹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가 있다면은 지금 바로 나에게 와서 이 나에게 물을 주고 그다음에 낙타에게도 물을 주게 하옵소서 하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리브가가 나와서 이제 그 물을 줍니다. 그런데 그 물을 주는 것이 그냥 한번 주고 마시세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이 물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낙타에게 물을 주는데 낙타가 열 피래요. 한 마리가 보통 한 2개론 내지 3가론의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3가론의 물을 마시고 나서 그거를 얼마만큼 마시냐 하면은 보통 그 물을 채우는 그 밥통에 보통 한 15가론 내지 한 20가론까지 물을 채워서 거기다 두어요. 그러니까 그거 열 마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리브가가 이 흙으로 만든 흙항아리에 그 물을 담아서 거기에 한 2가릉 내지 3가릉 드는 걸 들고 그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막 광야에 그 저 밑에 물이 우물이 파져 있는데 그 밑에 들어가서 그걸 키우가 부어서 거기다 넣고 그다음에 올라와서 한참 걸어 가지고 땜 끝에 그 말 그 구유에다가 그걸 딱 쏟아 놓으면 그다음에 예, 그 낙타가 와서 꿀꺽꿀꺽 마시는 거죠. 근데 그걸 몇 번을 했느냐? 적어도 제 생각에 한 50번 내지 70번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처녀가 그 뜨거운 볕에 가서 아무 소리 안 오고 그 계속 그걸 너로 날립니다. 한 너댓 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그냥 그 성경에 보면은 묵묵히 보고만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계속 보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과연 그들이 따라오고 있을까 그리고 제대로 순종하고 따라올까 하는 것을 계속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같이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죠. 예수님과 그 사탄과의 대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신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무엇을 봤느냐? 예수님께서 사탄과 대결할 때 예수님의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난 다음에 성령의 또 인도함을 받아서 그다음에 사탄과 이제 그 컨프론테이션 이걸 가지고 마귀와 싸우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시고 그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와 싸우셨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철저하게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였어요. 그 제일 처음에 그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우리들의 가장 약한 그 의식주를 가지고 와서 사탄이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것.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는 그 영광을 위해서 또 유혹을 했는데 그것도 예수님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으로 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래서 이 산 밑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이게 나에게 속했는데 나에게 절하면은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에게 프로포즈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영에 대한 예수님을 타협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사탄이 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영이 가장 예민하고 하나님과 제일 가까울 때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사탄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하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금식하는 이런 사람들의 영으로 더 깊은데 사탄이 그걸 모르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예수님만 시험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demonstrate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 세 번 다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예, 다윗에. 예, 그 다윗이 참 왕에 있을 때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왕이 돼서 이제 모든 자기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이 자기를 높이고 그다음에 군인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했을 때 자기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다음에 마음이 이제 느슨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먼저 찾아오는 것이 그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바세바를 범하고 그다음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죠. 그러고 나서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 그 왕의 명령으로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즉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 바세바에서 낳은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다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그 흔적은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는 계속해서 다윗이 예, 그 갚아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열왕기상 15장에서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범죄하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다시 안 그럴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범죄를 하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었다.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죄를 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항상 부족하지만은 정말 그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의지로 이것을 다 이겨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순간순간 매일매일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내 자신 내 의지 내 결정을 따라서 가면은 항상 실족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특별히 다윗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그 사람들 앞에 자기 죄악을 얼마든지 감추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고 더 귀하게 여기서 그래서 철저하게 그 회개한 모습을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크리스천들 넌 크리스천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크리스천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그 약하게 아주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죄짓고 하고 나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슬그머니 넘어갑니다. 또 사탄이 그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빨리 이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오래가요. 오래가면은 그다음에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도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지난주입니다. 예, 그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그 성도가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가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루아침에 성숙해지는 게 절대 아니죠. 어린아이가 다 커서 정말 아름다운 신부의 옷을 예복을 입을 때까지 정말 잘 자라면서 교육을 받고 교양을 또 배우고 또 집에서 모든 그 율례를 또 집에서 부모님들한테 배우고 해서 이렇게 인간들이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말 주님을 닮은 그러한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까지는 처절한 내 그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육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가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사탄의 그 공격에 대해서는 면역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악한 영들과 계속 싸워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은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그런 크리스천이 돼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이제 내 삶 속에는 이것이 엄청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성장해가고 그다음에 더 변화돼가고 하는데 그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군인이죠.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The Army of Christ. 그 군대로서 싸워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으로서의 그 모습은 군복이 다 해지고 찢어지고 엉망이겠죠.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래. 그러나 그것이 내 속에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끝까지 가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그 다 낡은 군복이 이 주님께서 이제 아름다운 세마포로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빌립보서 2장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 중에서 그 겸손하라 하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그 크리스천 전체에 다 흘러가는 그러한 그 크리스천 인격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면은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그 본문 속에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거 굉장히 지금 어렵게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 권면과 위로와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지금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제 찾으라 하는 겁니다. 여기 마음을 같이 하여 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여기 그 영어 성경은 like-minded, same mind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은 마음으로 이제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 이게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자꾸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음이 도대체 뭐냐? 이건 마음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 원어의 그 헬라의 뜻을 보면은 그 프로네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이걸 생각하면은 이것을 understanding 한다,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쉽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것을, 우리 마인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것이 내가 이해가 되는 것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이렇게 했죠. 사도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리고 남을 가리키는 입장에 있었을 때 아주 날카롭고 아주 그렇게 군림하는 굉장히 그 성격이 그 크리스천들을 잡으러 다니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독선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다음에 주님 성령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엄청 많이 변하고 깨닫고 그것을 가리키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골로새서 그 3장 21절인가 거기 보면은 누구에게든지 주께 대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 옆에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있을 때 그들이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그를 깔보지 말고 항상 그들에게 주님 대하듯 하도록 그렇게 그를 여기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자기 나의 기쁨을 충만을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도와줘서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도와줬을 때 내가 기뻐진다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거는 많아요. 그 volunteer, 사역들 할 때, 에, 그, 어, 그, 저, 레드 크로스, 아니면 무슨 뭐 재난, 재해, 뭐 이런 거 할 때, 또 아니면 그, 저, 홈레스 피플들 가서 사역하고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들도 가서 열심히 도와줍니다. 왜 도와주느냐? 도와주면 내가 기뻐요. 예, 그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기뻐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도와주느냐 아니면 나의 의를 나타내고 도와주느냐 이건 아주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 참 집이 없어서 불쌍하게 이렇게 저 그 상자감으로 이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그 섬기는 마음으로 가서 도와주고 먹여주고 하는 이런 것을 내가 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다시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똑같은 그 마음이 그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읽는 그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에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더 좀 우리에게 더 가깝게 이것을 번역을 했어요. 애티튜드라고 했습니다. 태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보거나 듣고 내가 반응을 할 때 그것을 슬로우 모션으로 우리가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은 내가 제일 처음에 이걸 보거나 듣고 나서 내 귀에, 내 영에 이것이 느껴지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것이 말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말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말과 행동 사이에 이것이 우리의 애티튜드가 있어요. 우리 그 자세, 우리의 태도.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로 한번 하고 나서 내 할 일을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행동으로 해야만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으로 가기까지 그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 마음의 자세예요. 자세, 그 태도. 애티튜드가 이것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것을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에서 이제 우리 마음의 그 태도를 예수님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라 그랬어요. Having this attitude in yourself,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attitude를 바로 너에게 똑같이 그 attitude를 가지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구태여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죠. 또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 그냥 그렇게 잡혀서 죽지 않으셔도 됐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똑같은 동등한 그런 위치인데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낮아졌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더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Even the death on the cross. 그래서 죽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순종해서 그 다음에 험불했다 겸손했다는 것.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겸손과 그 다음에 순종은 같이 가요. 같이 우리가 신앙에서 절대 이것을 세퍼레이트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겸손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우리가 그거를 잘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그 실체가 우리의 그 생각이나 우리 마음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내가 주님의 뜻을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했으면은 그다음에는 내가 겸손으로 인해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이유이든 간에 내가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럼 내가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 어떨 때 사람이 교만해지고 어떨 때 사람이 겸손해지는가. 우리가 그 쉽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겸손하고 교만은 그 내가 그 섬기는 우상이 섬기는 그 서브젝트 오브젝트가 물질이나 사람이었을 때 내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잘 알아. 내가 돈을 많아. 내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 하고 내가 그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나 어떤 내가 섬기는 대상이 높은 사람이거나 우리는 이런 것을 향할 때 내가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해진.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가 탐욕이 같이 갑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 그냥 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모든 죄의 근원인 여러 시기, 질투, 탐욕, 그다음에 비방하고 하는 이런 것들 다 같이 따라가요. 그런데 그 겸손은 우리의 그 우상의 상대가 바로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클레이라고 했어요.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토기장이에요. 나는 진흙입니다. 진흙. 나의 본체가 내가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죠. 나를 하나님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오리진입니다. 오리진.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이 깨달아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이 그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겸손해질 수도 있고 내 본체를 내가 깨달아서 내가 더 낮아질 수가 있고 아니면은 내가 그것을 싹 잊어버려서 더 오히려 남들을 우습게 알고 그다음에 남들을 시기 질투하고 그런 대상으로 되는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 물론 그 내 겸손의 대상이 하나님 앞에 겸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을. 근데 인간 관계에서 그렇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자꾸 시험이 들어요. 사람들 앞에 자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 사람들 앞에 동등하게 되지 못하니까 열등감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점점 쌓이면은 그다음에는 이것이 일을 저지릅니다. 요 며칠 전에 저 오레곤에 있는 그 시골 그 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총기 사건 난 거 아시죠? 아주 저 젊은 친구인데 26살밖에 안 된 그 친구가 한 그 젊은 학생이 그 학교 다니는 학생이 총을 가져와서 교수들을 홀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을 쏴 죽였습니다. 13명, 14명을 쏴 죽이고 한 20여 명을 이제 또 부상을 입혔어요. 그게 아주 비극적인 그런 사건인데 그것이 첫 번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것이 거의 뭐 그 매일 일어나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보면은 9월 30일 현재 미국 내에서 290건의 총기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건 이상 총기 사고를 해서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보고 총 호구 이거 가지고 가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이런 총기 사고가 날까?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뭐 또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경찰들을 더 많이 뽑아야 된다. 그래서 뭐 프로포지션 뭐 몇 번 해가지고서 사람들 또 세금 걷어서 그 경찰 수를 더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감옥 수를 더 많이 또 더 크게 지어서 그래서 사람들 더 많이 갖다 잡아놓자 자꾸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까? 그 사진 봤더니 그 사진이 아주 그렇게 악한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 몰스라고 하는 저 젊은 친구가.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거죠. 그 안에 이블 스피릿이 들어가면 그래요.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혼자서 외톨벌이로 그러고 그냥 자기 스스로 악한 영이 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그다음에 사람 그 자살하게 되는 그 순서가 똑같아요. 사람이 처음에 내가 인간 관계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서로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서로 친하지 못하고 친구가 없어지고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고독하게 만들어요. 아이솔레이트해서 세퍼레이트하고 그다음에 계속 혼자만 있습니다. 전화하는 것도 다 끊어버리고 사람 안 만나고 자꾸 그렇게 되면은 내 속으로 계속 공상이 지나가죠. 공상 이렇게 혼자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해요. 들어놓아서 하루 저녁에 기와집을 10개나 지웠다 풀었다 그런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이 계속 들어오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내 안에 성령이 있지 않냐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점점 이게 더 커져요. 그것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가룟 유다에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음속에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빨리 거기서 잘라버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가지고서 어떡할까? 이 은삼십냥을 가지고 내가 땅을 살까? 집을 살까? 뭘 하고 계속 하니까 점점 이 악한 생각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스노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더 커지니까 이제 나가서 행하라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이 악한 영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이걸 깨달아야 되고 미리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아 이건 뭐 내 생각인데 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지나칠 수가 있는데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신부들 중보기도들 매주 화요일마다 하지요. 그 프리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여러 나라에서 같은 동시간에 들어와서 같은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개인 기도를 내는데 그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전부 다 영적 싸움들이에요. 영적 싸움. 제가 그 전에도 다른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데 막 대단한 영적 싸움을 합니다. 영적 싸움이 내 안에서 내 자신과 싸움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이기고 이것을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온 사탄이 그 다음에 예, 세상 유혹으로 돌아와서 나를 미혹하고 그다음에 속이고 그러고 그 단계 이것을 또 이기고 참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악한 영들이 직접 와서 공격을 해요. 근데 직접 와서 공격을 하는 것이 이게 보통 귀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그 아무도 없는데 교회에서 덜그덕덜그덕 소리가 나고 막 책상이 막 움직이고 막 그러죠. 그리고 집 안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막 소파가 막 흔들려. 그 다음에 벽에 있는 텔레비전이 막 붕 떠버립니다. 이게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 엑소시즘에 나오는 거. 그게 실제 있는 거래요. 실제 있는 것.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아하, 이게 마귀들이 비상이 걸렸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자기네들이 가는 곳이 그 지옥의 무조경에 제일 바닥에 내려가서 천년 동안 갇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네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깨닫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를 갈고 싫어해요. 마귀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마귀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면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걸 막기 위해서는 기도를 막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싸워서 물리치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로써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싸우되 피 터지면서 우리가 싸우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겨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자유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이사야서 61장에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했어요. 이제 어두운 데서 빛이 나오고 갇힌 자가 이제 노임을 받고 그리고 묶인 자가 다시 풀림을 받고 이건 이러한 역사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는데 지금 악한 마귀들이 더 많이 나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그게 섞여 있어요. 성경에. 그 사탄의 공격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게 있을 것을 얻지 못하는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려가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느니라.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이제 그 후 3년 반쯤에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것이 꼭 그때 가서 저 시간이 정해서 일어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그 전에도 일어나고 이것이 서서히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일어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grace period예요. 그때 가서 항상 딱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미리 지금 2층 천에 있는 사탄과 그 졸개들, 그 귀신들이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못 살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을 총 공격하는 이유가 지금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의 그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또 몸과 건강을 공격을 해서 그래서 참 어렵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그래서 참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사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당하고 이것이 아, 내 팔자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면 이것이 아하 이게 원리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이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여기서 이제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택하셔서 그래서 나를 신부로 부르시고 그다음에 나에게 이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내가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하나 다 싸워서 이겨야 되겠구나 하는 그 방향이 잡아지고 그다음에 그 힘을 내 힘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싸워서 기도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의 삶.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은 내가 기도해서 어떤 능력을 받았다고 교만해지면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하면은 영의 세계가 열려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러한 영적 능력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은 교만의 영이 들어가면 귀신의 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능력을 받아서 이것을 기적을 베푼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나중에 열매를 보면은 그게 악한 영의 열매라는 것을 보질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삶,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요한복음 5장 41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삼아서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면은 내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악한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에게 따라와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역사해서 그 능력을 지키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받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유명해지고 나에게 돈 갖다 바치고 그다음에 나에게 그 눈에 보이는 영광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100% 다 나중에 그 열매는 다 그 실패로 돌아가요. 실패로 들어가.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딸을 죽었는데 살리시고 난 다음에 그 달리다 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미리 조심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죽은 사람을 살린 예수님을 사람들이 가서 떠들고 사람들을 불러오고 이걸 원치 않으시고 여기 그 부모하고 그다음에 요한과 그다음에 야고보와 베드로 요 세 사람 모두 다섯 사람만 보고 절대로 너희들 샤랍 조심해라 입 다물고 그리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라고 당부와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타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은 사람은 살십시오 하고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그 참 힘든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미션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사탄이 인간의 힘을 통해서 그를 막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겸손의 가장 큰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가시는 모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사단과의 마지막 싸움이죠. 거기서 땀이 피가 되도록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나는 정말 이것을 원치 않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사탄이 옆에 와서 아마 여러분들 그 Passion of Christ 그 멜 깁슨이 만들었던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기도할 때 아마 제일 처음에 나오죠. 그 큰 뱀이 그 옆에서 싹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계속 네가 왜 꼭 그 십자가를 가야 되느냐 가지 않아도 된다 하는 얘기를 아마 했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 시작할 때 그 누가복음 4장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은 내가 세상 권세를 다 가졌으니까 내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 그 사탄이 바로 그 뱀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죠. 그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 돈과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모든 눈에 보이는 이 영광 이것을 내가 가졌으니까 나에게 잘 보이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똑같이 따라가, 경제하는 사람들 똑같이 따라가죠. 지금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들이 수도 없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 물리치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스스로의 그 의사로 결정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겸손과 순종의 열매를 미리 실제로 데몬스트레이트 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고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가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게 예수님의 그 기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는 거기까지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가신 십자가까지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은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겸손 죽기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겸손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힘으로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내가 겨우겨우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절대 못합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실패하지만은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이게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내가 변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것이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에게 의지하면서 나는 못하지만은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던 것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DNA가 너무너무 강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만, 그러한 겸손을 해야만 내가 영이 깨끗해져요. 우선 죄가 회개가 되고 내가 영이 깨끗해집니다. 영이 깨끗해지면 영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영들이 지금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참 그 깨끗하고 정결하고 한 사람이 참 그 많지 않은 정말 그런 그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힘들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이 사람들을 이단시하는 그렇게 지금 그러한 시각으로 지금 쳐다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에 민감해야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약속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는 연습을 하라라고 하고 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또 금생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것이 다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것이 그 겸손은 내가 그 겉으로 나타내는 그런 이런 그 겸손 그런 것을 가짜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 가짜 겸손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짜 겸손을 주님께서 막 책망하시고 나무라셨습니다. 스스로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만 보이는 것입니다. 또 겸손을 가장한 이러한 마귀들의 속임에 그들을 속여서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27절 28절에 거기 쭉 마태복음 23장이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다음에 그들이 그 위선자 그 히포크라테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내 자신을 바라보는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혹시 내가 안과 겉이 서로 다르지 않은가? 내가 겉으로는 아주 그 점잖은 척하고 겉으로는 신앙이 많은 척하고 겉으로는 참 아주 괜찮은 것 같고 하면서 속으로는 모든 악과 더러움과 추한 것이 다 안에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닌가? 내가 항상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세주이고 그 다음에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분이라면은 그분만의 나의 모든 것의 그 초점이 그 다음에 나의 그 섬기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못 대접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뭐 선교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선교비를 걷는다고 해서 바자회를 하죠. 여러분 바자회는 뭡니까? 뭐 집에서 쓰다 남은 거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뭐 가라지 세일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돈 걷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소산에 첫 열매를 나에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일 마지막 열매를 나에게 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은 그건 염두에 두질 않습니다. 차라리 옛날에 우리 그 믿음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것을 알고 최대한대로 하려고 해서 일부러 그 옛날 그 장에서 쓰던 꾸기꾸기한 돈을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싹 바꿔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예.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제일 첫 번 열매 이거를 나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쓰다 남은 거 내가 필요 없으니까 이거 가져와서 교회에서 써서 그 다음에 이거 선교 헌금을 보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잘못 알아서 그런 건지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가지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왜 그분의 쓰레기를 우리가 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 분인데 내 중심에서 내 마음속에서 진실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때 내가 교회에 앉아서 헌금 시간 되니까 주머니 쭉쭉 해가지고 제일 작은 돈 꺼내가지고 갖다 드린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그렇게 안 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건 아주 너무 인설팅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차라리 모르니까 날 가르쳐 주세요. 내가 깨닫은 다음에 내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참 가짜로다 이렇게 드린다면은 주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뺏기지 못하게 하라. 저가 본 그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일부러 겸손하게 해서 겸손한 척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를 숭배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부리는 종입니다. 근데 천사를 숭배해서, 근데 지금 이 캐톨릭에서 그런 것을 하죠. 그렇게 하면은 상을 뺏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 곳, 이 눈에 보이는 영광을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의 육체의 마음을 쫓아서 헛되이 과장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자 하면은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알고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정말 신부로 나를 받아주는 거고는 이거는 천지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그러한 그 삶으로 내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결국 가짜 신부라고 착각을 하고 나중에 그 뒤에 left behind 되는 그러한 그 불행한 그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부가 돼서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그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프라이오리티가 결정이 되어야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다 할 거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나면은 그 다음에 가지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바쁜 세상에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거를 보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은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이 언제 어디라도 내가 예스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그런 마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기 합당치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엘리사가 그 부자예요. 열두 마리의 소를 이렇게 그 밭을 가는 사람이 엘리야가 부르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했더니 그 싹 다 치워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먹여주고 자기는 엘리야를 따라왔습니다.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순종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마음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따라오면은 제일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 영적인 축복이 오게 되면은 그러면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순종하면은 우리를 장수하게 해주시고 부귀하게 해주시고 명예롭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영적 권세를 가지면은 그다음에 그 잠언서 6장 30절 31절에서 마귀에게 빼앗긴 물질을 일곱 배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게 우리가 지금 그것은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다 뺏기고 그러고서 참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이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일곱 배로 갚아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그, 토속질한 거, 이거 네 배를 다 갚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한 것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은 나머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프라이어리티가 이것을 잘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면은 마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평안에 그 사인이 증거가 평안이면 peace예요. peace.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다음에 두렵게 하고 초조하고 그다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있으면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오십니다. 평강, 평강. 왜냐하면은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에요. 피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Prince of Peace라고 그랬어요.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 예. 그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닷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풍이 불어서 그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어지고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피셔맨으로 있던 그 베드로 그 다음에 그 요한 형제들이 살려달라고 우리가 물에 가라앉아서 죽게 됐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어디서 계셨어요?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거 몰랐던가요? 아니죠.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에요. 평화예요. 평화. 그 평화를 예수님은 아주 엔조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우리 주위의 상황에서 두렵고 무섭고 근심 걱정하고 조금만 하면 그냥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거는 내 생각으로 내 삶을 살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께서 나를 꼭 붙들어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에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이고 들으신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그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도 5장 5절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지금도 예수를 믿었지만 항상 내 안에 죄가 항상 들락날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육의 삶을 살지 않도록 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주님을 끝까지 좁은 길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위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생각나는 걸 그걸 붙들고 그걸 이기고 붙들고서 그러고 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움들을 이렇게 넘겨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하셨구나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 얘기처럼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나오길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 악하고 점점 앞으로 점점 더 악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마귀들의 총공격이 깨어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총공격이 지금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께서 나를 싸워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영적 싸움은 이것은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운다라고 했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겸손해지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모든 겸손과 순종과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이 열정을 가지고 할 때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뤄와도 우리가 능력 있게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그리고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우리가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미국이 참 살기가 좋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제는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사탄이 더 악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증거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마지막 때 깨어서 예비하며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렀사오니 주님 끝까지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덧입혀서 그래서 이기는 자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내주하심의 그 기름 부음이 이제 끝까지 겸손해서 순종하고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미 성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택한 그 신부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